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평양 신거리라 그래요, 거기?
중부요? 예, 그땐 그랬죠. 아주 한국스러웠죠, 그때는. 비주얼로 말하자면 머리는 아주 그 스친 머리 같고 섞은 머리.
평양 4.16 만화영화 촬영소 출신의 최성국 씨.
원도가라고 하는데
원도가.
여기서는 원화가라고 하나요? 애니메이터, 원화가 뭐 이런 게 다 배웠겠죠.
서울에 정착한 지 5년이 되는 탈북자입니다.
아직 잘했다, 안 됐다 이렇게 판단할 거는 안 될 것 같고요. 마음은 아주 여유롭고 즐겁습니다. 어디 내에서 누가 시키는 일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용의 지도하게 끌고 나가고 제가 노력한 것만큼 이제 경제적으로 이득을 버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에게서 또 그만한 시선을 받아요.
중국산 중고 컴퓨터를 수리팔다가 한국 영화와 드라마 동영상을 접하게 됐고 CD 알판으로 복사해 대량으로 팔다가 함경남도 리원으로 추방됐습니다.
북한에서는 뭐든 너무 잘 나가면 안 돼요. 보이 지도원이 이 사람이 나하고 알았다면 친했다면 내가 또 이 사람도 매수하지. 근데 이 사람은 은밀히 들어와가지고 전화 도청을 걸었어요.
보위부에 갇힌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힘 있는 사람의 딸을 사로잡는 계획 연애를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내 가족을 끌어내갔냐. 지금 구류되어 있는 가족을 다 구원해내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하다가 제가 결심을 합니다. 제가 그게 제 인생의 첫 연애예요. 제가 첫 연애를 아주 계획적으로 시작했어요.
또 가족의 탈북에 이어서 최성국 씨도 압록강을 넘는 북한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일단 이 나라 벗어나라. 그러면 다시 한다. 벗어나라. 한국에 손도 없었고 꿈도 먹었어요. 한국에 간다는 꿈도 먹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중국에 왔다가 손을 잡아가지고 한국으로 온 거예요.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한국에서 내 인생의 디자이너로 살고 있다는 최성국 씨의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는 탈북을 하려고 리엉군에서 떠난 순간부터 아주 계획적이었기 때문에 남들처럼 위험하고 죽을 뻔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철저한 준비로 시작된 계획된 탈북. 한국에 정착한 가족들의 도움으로 최성국 씨의 탈북은 거의 한 달 만에 성공했습니다.
저는 2010년 9월에 탈북해가지고 10월에 한국에 입국엔 사실 이게 한 달 만에 그 입국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만큼 제가 아주 스마트하다는 소리죠.
최성국 씨가 북한 밖 세상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4.16 만화영화 촬영소에서 함께 일했던 다른 나라 사람들의 크게 다른 생활 수준과 생각 때문이었고
당신네 실력에 해외에 나가면 자기네 나라 가면 잘 산다고 자기는 이거 일한 것만큼 버는 돈이라고 근데 도대체 일한 것만큼 받는다 아 이거 5만큼밖에 저 정도로 저렇게 그게 너무 신기했지 충격보다는 신기했지 돈이 눈앞에서 많으니까 일한 것만큼 받자 그렇게 의식 속에 있었는데 걸면서 세월이 흐르니까 자본주의가 이해되는 거예요 조금 일한 것만큼 받는다
최성국 씨가 탈북시킨 가족들이 다시 최성국 씨의 탈북을 도왔습니다
그죠 일단 제가 아주 용의지도 했고 예 그리고 한국에서 저희 그 가족분이 끌어가지고 예, 그 손으로 오다 보니까 그냥 빨리 왕가죠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북한에 살았지만 최성국 씨의 눈과 귀는 늘 세상 어디엔가 있었습니다 일본산 중국산 중고 컴퓨터를 조립해서 팔아도 받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CD알판에 구워 유통시키면서 자본주의 세상과 남조선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막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자본주의를 너무 모르다가 와서 어느 날 비행기 타면 막 설레고 들뜨고 이래야 되겠는데, 이거는 거의 자본주의적으로 살다가 모든 거는 다 계획 안에 섞여 있는 거여가지고 들뜨고 막 이런 거보다 끝까지 긴장하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까지 긴장하는 거예요. 계속 살피고 조심하고. 비행기 탔을 때 그냥 비행기 탔구나, 그냥 그냥 그랬어요.
북한 밖 세상에서는 일한 만큼 돈을 번다는데, 최성국 씨의 수완 정도면 그 어느 땅이라도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한 뒤 모든 탈북자들이 거쳐가는 정착교육기관 하나원에 들어갔습니다.
자본주의식으로 살다 온 성국 씨한테는 하나원 생활이 무지 답답했을 것 같은.
그거 그렇진 않았어요. 국정원 때는 반장하고 하나원 때는 부총무를 했어요. 이제 제가 감옥에 세 번 들어갔었는데, 북한에서 노동단련대라는 것도 맡았고 삼촌교육대 비슷한데, 근데 거기서 제가 면회도 없이 버틸 수 있었던 건 장짜리를 했기 때문이에요. 항상 앞에서 가는 사람은 힘든 거 몰라요. 끌려오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원도 같고 국정원도 같아요. 각각 석 달이지만 부총무고 리더고 하니까 힘들 새가 없었어요.
한국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생활하는 탈북자들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느라 답답할 틈도 없었습니다.
계속 보달프고 막 답답하고 이럴 새도 없는 거예요. 뭔가 계속 구상하고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호기심이 많고 많이 배우려는 게 있잖아요. 저는 지금도 공부를 해요. 그냥 배우자 하는 입장이 있어가지고 그냥 계속 배웠고 계속 들을 소리였고, 그리고 자본주의를 좀 더 알아가는 시기였죠. 지루하지만은 않았어요.
한국 사회에 나가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볼 생각을 하니 무엇이라도 배워보겠다는 생각이 가득 찼었고,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것저것 생각도 많아졌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올 때에는 계획을 세울 수가 없었어요. 몰라가지고. 일단 한국에 가면 내가 하던 컴퓨터 판매, 일단 이거부터 해보자. 근데 이게 북한에서처럼 대박 날까? 한국에는 컴퓨터 많은데 야, 이게 꽤 될까? 이런 생각 계속 하면서 특별한 계획을 안 세고 왔어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아니 컴퓨터 판매라는 직업이 참 거의 뭐 그건 노가다 수준, 뭐랄까, 완전 인기 없는 그런 직업이더라고요. 그게 컴퓨터 수리도 그렇고 진짜 좋은 직업은 아니더라고요.
평양과 리원에서 했던 대로 사업 수완을 살려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생각은 곧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로구나 하고 있었죠. 근데 어느 지인의 소개로 프로그램 개발 회사에 가서 면접을 봐라. 그래서 거기 가서 시험도 보고 면접도 보고 했어요. 근데 합격돼가지고 거기에 들어갔죠.
하지만 최성국 씨의 첫 직장은 머릿속의 이상과는 거리가 있었고, 얼마 가지 않아 그 일자리를 박차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죠.
그 프로그램 회사는 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일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이렇게 한 가지 일만 할 체질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자유롭지 못하고 이것도 있고.
북한 땅만 벗어나면 무엇이든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직장이라는 조직의 틀이 최성국 씨에게는 답답한 옥쇠 같은 것이었습니다. 또 월급이라는 일한 대가를 받고 보니 머릿속의 이상과 주어진 현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최고 5대까지 돈을 벌 수 있고 5대까지 저축할 수 있다. 나는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고, 결혼을 하면 자식들 학원 보내고 이거 정말 힘들 거야 같다. 뭐 이런 걸 100% 상상할 수 있고 벗어날 수가 없다. 야, 이게 진짜 싫어요. 야, 한번 태어난 거 노력해보자. 좀 내가 좀 나답게 날 경영해보자. 좀 이런 생각.
내가 나를 경영해보자. 말은 정말 근사하고 멋져 보이지만 남들이 힘들게 들어가는 직장을 박차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또 북한은 또 한글 시스템이 아니고 영문이어가지고 그냥 여기서 말하는 거 컴퓨터 용어는 부담없이 다 통했어요. 그냥 다 이해하고 얘기하고 돼야 되고 하니까 간첩 아니냐고, 북한 사람이 어떻게 컴퓨터를 하냐고 그 말 들을 때마다 화나죠. 아니 북의 컴퓨터 왜 못하냐고.
북한 사람들은 무조건 한국 사람들보다 부족하거나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 선입견이 싫었습니다.
고객들을 상대해야 하는데 대화가 좀 힘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전화를 하고 그리고 다시 저희 이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까 한 사람이 그 회사 사람, 전화한 사람이 그 회사 사람 맞냐? 아이고 보이스피싱 아니냐? 막 이렇게 또 전화 오시는 분도 있고.
전문가적 입장에서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해도 최성국 씨의 북한 말씨 때문에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것이 화가 났습니다.
그 또 심하게 또 어떤 분들은 프로그램을 교육시키다 보면요, 그걸 한 번에 이해하면 그건 전문 프로그래머죠. 이해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쭉 설명하면 자기가 이해 안 되면 내가 설명을 잘못한 것처럼 물론 잘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심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이게 스트레스가 이게 받아본 사람은 정말 심하더라고요. 나는 이게 안 되냐. 정말 고치려고 노력하고 아나운싱 교육도 받았어요. 이 말을 좀 고쳐보려고.
아무리 한국 사람들처럼 말을 해보려 노력은 했지만 30년 넘게 살아온 고향 말씨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문 KBS 아나운서분이 와가지고 1년 동안 계속 교육을 줬죠. 주마다. 저 근데 대화는 언제면 거치냐 하니까 당신 나이에 10년은 있어야 된다고. 어린 나이에 온 애들은 빨리 고친대요. 근데 30대에 와가지고 그렇게 빨리 못 고친다고. 26, 뭐 이때 와서부터 힘들대요. 어쨌든 그 고치는 게.
그리고 또 한 가지.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부대끼며 살아갔던 고향 북한 사람들과 친절하고 예의 바른 듯하면서도 왠지 그 거리를 좁히지 못하는 한국 사람들과의 직장 생활이 무엇보다 답답하고 힘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처음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생활을 하는데 북한은 인터넷도 없고 그런 게 인터넷 없는 게 사람 안 돼요. 얼마나 사람의 문화를 바꿔놓고 생활 패턴을 완전 바꿔놔요. 인터넷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인터넷이 없으니까 사람들끼리 대화로 즐겨요. 근데 대화를 하는데 그 19금 이야기가 최고예요. 북한에서는 다른 이야기하면 잡혀가요. 할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정치적이고 사상적인 이야기가 해야 되는데 근데 인간생활은 이야기해야 되고 하니까 인간생활 이야기하다 나면 가난을 이야기해야 되고 가난해서 살기 힘들 때 있단 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잡혀가거든. 사회주의 김일성이 이끄는 사회에서 살기 힘들다는 그거는 나쁜 놈이지. 그러니까 이야기를 즐기려고 19금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할 수 없이. 근데 여기서 19금 이야기 하니까 하면 완전 뭐지? 이상한 사람, 변태.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해도 깊게 하고 뒷소리를 잘하고 이러는데 그 북한에서는 누구 뒷소리를 잘하고 거기서 스트레스 확 풀고 막 이래요. 사람들이 여기는 그런 문화가 아닌 거예요. 뒷소리 어디서 하냐 했더니 인터넷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댓글이고 뭐고 알아요. 처음에 와가지고 그런 거 인터넷 접할 수는 있어요. 정말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평양이 고향인 탈북자 최성국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